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고린도 후서 이제 12장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12장은 이제 바울이 여기서 자신이 다녀온 셋째 하늘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유대인의 가르침에서 반드시 몇 층의 하늘을 존재하고 있다는 그러한 상태 단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삼층천이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삼층천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래서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땅 밑을 1층천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보이는 이러한 시각적인 이 하늘을 2층천, 그 위에 하늘을 3층천 이런 식의 구분을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낙원으로 불러 올리셔서 그곳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체험에 대해서도 마치 자기 자신의 밖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나를 밖에서 나를 보듯이 말이죠. 그런 아주 특별한 체험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뭐 이런 표현도 있지 않을까요? 이 황홀지경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지경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린도후서 12장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잘 이해해야 할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하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도 그의 사도 직분을 변호해야 할 필요성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렇게 말을 안 했을 거예요. 바울은 바깥 세계로 나갔던 자기 어떤 영적 여행에 대해서 굳이 말을 했던 것은 사도성이 자기 가운데 있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려고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방금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많은 사실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그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이 바울의 이 모든 체험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아무도 나는 바울 사도보다 더 많은 것을 견디노라 하고 말할 수 없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하는 것을 잠잠하게 하시려고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를 읊을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찬송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믿고 영생 복을 얻겠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찬송이에요. 뭐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뭐 우리가 다 아는 찬송이거든요. 우리는 이 가사의 내용을 자신의 고백이라고 얼마나 확신하며 찬송을 합니까? 우리의 대부분은 이 찬송을 부르기에는 너무나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위선적일 때가 있잖아요.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고 세상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리고 주의 평안 내가 믿고 영생복을 얻겠네. 어느 면에서 차라리 아래와 같은 찬송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되레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회심에 대한 간증을 듣습니다. 뭐 저도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그러한 간증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놀라운 회심의 계기들을 고백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평범한 회심에 관해서는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아, 정말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참 목사인 저 자신도 그래요. 아, 나에게도 저런 간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여러분, 간증은 무슨 일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다가 얼마나 극적인 변화를 겪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 간증자의 경력이 극적이고 다채로우면 다채로울수록 그 간증은 감동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은 지극히 미미한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의 순수함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왠지 밋밋해요. 그런 사람들은 간증자로 초대하지 않으려 한단 말이죠. 어떤 때는 그에게 예수께서 꼭 필요한 존재인지조차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많은 간증 속에 예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과 찬미의 자리가 초라한 것을 보면 참 죄송하지만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자신이 종교적 채용으로부터 그리스도계로 돌아온 그 사실을 감사하는 내용의 편지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생활과 직업에 있어서 중심이 되셨다는 것인데요.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하여서 그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실 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러한 회심이 정말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꾸준히 성장하는 것, 너무 기복이 많아가지고요. 그런 것보다도 꾸준히 성장하는 것,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아름답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는지를 말하면서 이제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는 이제 하나님의 체험에 대해서도 그가 거의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40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거기 성경을 보면 가로 열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은 자기가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간 체험을 말을 하죠.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그 날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일을 본서신을 쓰기 14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는 대략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당시 루스드라에서 겪었던 체험에 대해서도 바울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리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요 말씀만 보면,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19절로 20절의 말씀만 보면 바울은 그때 죽었은 상태예요. 정말 기절한 거죠. 저는 그들이 바울이 죽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서 그들을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놈이 죽었구나. 그러고 이제 돌로 치던 사람들이 이제 떠났던 것이죠. 바울은 그때 분명 죽음 직전의 상태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것이 환상인지 또는 실제로 하늘로 이끌러 올라간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그 자신의 체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참 그 고백이잖아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3절을 봐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어때요? 아시느니라. 바울이 실제로 죽어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기절했다가 환상을 본 걸까요?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가 독단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없죠. 사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때까지만 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들어보세요. 4절인데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체험에 대해서 수십 권의 책을 쓰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일련의 메시지를 선포했겠죠. 그러나 바울의 묘사는 여기에서 그냥 끝나고 맙니다. 이것이 바울의 보고예요. 바울은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의 요란한 자랑이나 과시 또는 그 자신을 숭배하게 하는 일도 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5절과 6절에 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기에서 바울 자신이 영광을 누리려는 의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던 사람은 광주리로 달아내려졌던 사람 바울밖에 없었으니까요.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나눴던 내용이 그거예요. 바울이 삼층천에 갔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느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몇 권의 책을 쓰고 뭐 수만 번의 간증을 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간단하게 그것을 마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하죠. 그러나 셋째 하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실로 그곳을 보고 온 자로서 너무도 당연하게 가지게 되는 경외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말로는 감히 형용치 못할 곳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육체에 있었던 가시는 그렇다면 뭘까요? 그것은 죄송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저는 셋째 하늘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듣고 무엇을 보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저의 사실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또한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든지 솔직히 알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여러 가지 면에서 그의 안질이라든가 또 뭐 교회사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바울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가 뭐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했다잖아요. 뭐 그만큼 육체가 약했으니까요. 뭐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먹는 게 변변했겠어요. 뭐 교통수단이 어때.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전도여행을 다니려고 하니까 보통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보통이 아닐 거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가시, 즉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그러나 닫으셨습니다. 그를 침묵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던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혀를 잠재우지 않고 아마도 많이 많이 자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그를 자고하여 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계속 이어져서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주석가들이 그 가시가 눈에 안질이 아니었나 생각하죠.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글씨를 크게 써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참 이것은 바울이 눈이 얼마나 안 좋았던가, 그래서 잘 보이지 않았다는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바울은 그저 없어지기를 원해서 세 번 간절히 기도하였으나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세 번의 기도를 모두 들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거절의 응답을 주신 거죠.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는 뭐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뭐 아니요, 예, 기다려 뭐 그런 종류가 있다고 흔히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때로 우리들은 주님께 이미 거절하신 것을 계속해서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들을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다고 속단하기가 쉽습니다. 저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 중에도 거부의 응답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신학적 정의를 좀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기다려라, 아니면 그건 아니야 라고 하신 그것도 계속해서 달라고 구하면 주실 거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교육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아마 난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 하시는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 가시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주님의 응답에 대한 바울의 반응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환상과 기이한 계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약함을 통해서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넉넉히 임함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확증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은 구약의 삼손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는 힘센 자가 되었잖아요. 사람들은 삼손의 육체적 힘을 보고 놀랐어요. 그러나 마침내 삼손은 어떻게 됐죠?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강한 자는 약해지고 약한 자는 강해지게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성경적 교훈이요 의미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1절을 보실까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조금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나 바울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자신의 약함과 지극히 작음을 말하면서도요, 자신의 사도권을 당당하게 변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우수함과 탁월함이 하나님의 사역을 결정짓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를 물리치시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뭐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뭐 우수하건 뭐 우수하지 않건 탁월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약해지고 낮아지기 쉽상입니다. 바울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큰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한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들에게는 그들의 메시지가 참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표적이나 은사가 따랐습니다. 그들은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었고 방언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방언이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다른 지방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예요. 또는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외국어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을 다녔는데 거기에는 약 그 당시로 본다고 하면 50종 이상의 방언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모든 방언을 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방언을 연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로마 제국으로 전파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그와 같은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허락하셨고 사도들은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이나 번역가들은 파송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에 표된 것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람들은 사도의 은사 가진 것을 보고 아, 저분이 사도로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당시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 12장 초두에서 우리가 그토록 그리는 하늘나라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하늘에 대한 묘사는 그리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형용할 수 없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장차 사람들이 그곳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쪽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고 봅니다. 비록 우리가 하늘에 대하여 상세히 묘사할 수는 없지만 하늘나라에 계시는 분과 관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일들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모아야 합니다. 영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장에서는 이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사모하면, 즉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 때 이 세상 순례의 길이 그리 고되지만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태양은 그렇게 뜨겁지 않을 것이며 하루의 일과도 기쁨으로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을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꿈과 같은 문구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시는 거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의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강의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2011년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법을 제시한 책 프란시스 가드너 헌터가 지은 직통기도, 직통응답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